여러분,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가끔 아이들이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해요. 어떨 땐 너무 철없는 소리를 해서 아버지가 속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요. 삐져서 말도 하기 싫어요. 누가 이기죠? 누가 이기나요? 결국은 어린 아들이 이깁니다. 아버지가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죠? 힘으로 쳐도 아버지가 세고, 뭘 봐도 질수 없는 아버지가 왜 어린 아들에게 집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 하시나요? 누가 집니까? 답은 탁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이겨요. 그걸 표현을 바꾸면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집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만 그렇지 남남 사이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남남일 때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고 힘센 사람이 이겨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족 관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후에 여러분, 누가 더 답답해진 걸까요? 하나님이 더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가 더 답답할까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우리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답답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이렇게 답답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고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철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알아요. 이런 나를 바라보시며 힘들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고 답답해하시며 가슴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이 떠나버리고 난 후에 누가 더 힘들어하고 결국 이일 때문에 누가 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가 더큰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치면 우리 모든 인생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 앞에 한줌 먼지밖에 안될 겁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끔찍한 사랑 고백이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그 길고 긴 사랑, 그 끝없는 그 사랑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잘 드러나기에 저는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범죄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셨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묵묵히 묵상하시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가끔 옛날 뭐 사극 드라마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주인공이 어찌어찌 하다가 처음에는 보면 털 못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을 때 가령 뭐 어떤 공주가 찾아오는 거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쳐놓고 어떤 공주가 찾아와서 너 감히 그럴 수 있냐 뭐 어쩌냐 뭐 이런 얘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에는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공에게 공주가 찾아왔거나 높은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안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을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 주인공이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이들은 이게 끝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쳐놓고라도 무조건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와주십사고 누가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부른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신, 어떤 종교에서도 그 신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온 얘기는 없습니다. 위대한 어떤 분이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찾아온 얘기, 이런 얘기는 성경 이외에 없어요. 이게 참 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감격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오신다면 발자국 소리가 나겠죠? 신발을 신으셨을까? 풀밭이라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혹시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쓱 다가오신다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보시죠.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실 때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안 난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났네, 그죠? 소리를 듣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개정 성경 말고 이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 여기에 뭐라고 돼 있었는지 혹 기억을 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무엇을 듣고? 예전 성경에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 소리는 그냥 소리니까 발자국 소리일 수도 있고 뭐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음성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에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시면서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엄마가 밖에 나갔다 오는데 아이가 어디 어설프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요. 그럴 때 머리 나쁜 엄마, 너 왜 거기 있니? 참 머리 나쁜 엄마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 어디 있지? 하고 엉뚱한 데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덮어줘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 이 꼬마가 여기 앉아서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알면서 그냥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기 소리라고 표현된 것이 사실은 이 소리쳐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보면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자식이 여기 숨었나 저기 숨었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왜 그러시나요? 너 빨리 뛰어나와. 뛰어나와서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 잘못했지라고 묻기 전에 너가 뛰어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해라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내면서 오고 있는데 이 둘이 하는 거 보세요. 딱 숨어서 꼼짝 안 합니다. 잡힐 때까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요. 너 왜 거기 숨어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요. 11절입니다. 아 10절이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거 명령을 어겼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철없이 내가 이런 짓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를 거야. 정말 모르나요? 무슨 못된 짓을 했다고 스스로 표를 내면서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없는 아이죠. 아담과 마찬가지예요.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둘을 붙잡아서 혼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혼을 내지 않고요. 뭘 자꾸 물어요. 이 장면이 약간 이상한 장면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기고 그것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 보는 표현을 빌린다면 그걸 딱 먹는 순간에 그냥 피를 토하고 죽어버려야 그게 정상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고 그냥 버티고 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 공포를 했는데 처음 걸려든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왕이 아차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전혀 상상 못했고 왕이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왕이 한번 선포하고 도장 찍어가지고 공포했으면 왕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더라. 이런 사람의 법도 인간의 법도 그런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고도 안 죽고 버티고 있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기는커녕 죽어야 할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세상에서도요. 어떤 위대한 스승이 아주 훌륭한 분이 제사를 삼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고대 이야기도 한번 보셔요. 어떤 위대한 스승을 찾아서 뭔가를 좀 배워보겠다고 유명한 도사를 찾아 헤매면 그 도사들은 희한하게요. 사람 많은 곳에 안 살아요. 전부 다 깊고 깊은 산 중에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 살아요. 찾아가서 제자를 삼아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잘 안 받아주잖아, 그죠? 찾아가기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숨어버린 이 인생, 정녕 죽어야 할 이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다는 거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찾아간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생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장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악의 소굴에서 불러내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몰랐어요. 모르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나기 싫었어요. 억지로 떠났어요. 하나님 손에 끌려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신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도망가다가 이젠 의지할 데도 없는 그 베델, 그 광야 들판에서 그냥 누워 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도 다 계십니까? 그래서 정신도 없는 사이에 하나님에게 오만 약속을 다 하고요. 저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정신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래놓고도 야곱은 그 약속 다 잊어버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죄짓고 도망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는 상태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에게 행한 최초의 일은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참 감사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죽였다 한들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꾸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꾸 질문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돼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길 가다가 개가 자꾸 덤벼요. 멍멍거리고 짖어요. 대꾸를 해야 됩니까? 무시하고 그냥 가야 됩니까? 거기 대꾸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바보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데는 대꾸하는 게 아니고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여기서 멀지 않은 포천 5군단 본부대 상당히 높은 부대입니다. 제가 있던 사무실에 중령 한 분, 소령 한 분, 대위 두 분 그리고 짝대기 달린 쫄병이 4명 정도 있었어요. 거기에 가끔 순시 오시는 분이 별 하나 달린 참모장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공기가 바짝 들어서 쫙 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차렷할까요? 누가 구령을 붙일까요? 중령, 소령, 대위, 병장, 일병 이렇게 있습니다. 쫙 하고 구령 붙이는 분이 이 누굴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 2인자 소령입니다. 제가 처음 당한 일에 쫙 하길래 보니까요 세상에 별이 들어오는데요 놀래가지고 빡 이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고참이요 예, 앉아라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죠. 여러분 별 하나 달고 들어온 이 참모장은요 중령, 소령, 대위에게는 인사도 받고 뭔가도 물어보는데 우리 옆에 있던 짝대기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이 짝대기는 인사할 필요도 없대요. 아는 척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저거 일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제가 그 느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 별 달린 장군 눈에 우리는 뭐예요 이거? 그렇구나. 그래 안 겁니다. 참 그 느낌 지워지지 않는 느낌인데 참 묘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말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단이든 책망이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고 말을 하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답변을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은 이 아담과 하와가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급히를 받아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자기 잘못은 없어요. 먹었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잘못 아니란 얘기죠? 누구 잘못입니까? 하, 아담 머리 좋아요. 자기는 쏙 빠지고요. 우선 이 여자 때문이죠. 이 여자 누가 여기다 데려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이 여자 때문이고 또 이 여자를 데려다 놓은 하나님 때문이고. 제발 이런 분 여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적이 참 많아요. 이때 아담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아담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고 하와도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자꾸 묻고 계신다는 이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학교에 오래 있었는데 제 옆반에요 질문 안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뭐 이런 식입니다. 아이가 학교 늦게 왔죠. 왜 늦었느냐를 안 물어요. 그냥 소뚜껑 같은 손으로요 한 방 쳐버립니다. 애가 나가 툭 떨어져요. 들어가 임마. 그걸 끝이에요. 왜 안 했냐? 왜 늦었냐? 왜 결석했냐? 뭐냐? 도대체 질문 안 해요. 뭔가 잘못했다 해서 애가 오면요 그냥 한 방으로 끝내버려요. 그 반은요 1년 12달 조용하고 지각 없고 말썽 없고 그런 반이에요. 그 옆에 저 반요. 전 끈질기게 물어요. 왜 늦었냐? 물을 때마다 이유 없는 날이 없어요. 오만 가지 이유가 다 나와요. 그 반은 지각하는 학생이 끊이질 않습니다. 담임이 있을 때도 시끌벅적한데 담임만 자리를 비우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리를 비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리를 비우고 어디 갔다 오면 돌아와 보면요 전부 책상 위에 꿇어 앉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담임이 있을 때는 좀 시끄러워도 다른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담임이 없는데 시끌벅적하면 들어와서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야, 전부 책상 위에 올라가 꿇 앉아 손들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야, 제가 웃으면서 갑니다. 너 그래도 내가 있는 게 복이다. 내가 있으니까 너 괜찮지. 내만 없어 봐라. 너건 또 오만 선생님 밥이야. 내려와. 조용해. 조용할까요? 조금 조용한데 조용하지가 않아요. 언제 다른지 아십니까? 졸업식 날 달라요. 졸업식 마치고 교실에 올라가 보면요. 1년 12달 참 조용하던 그 반요. 책상 다 뒤집어지고 벽 다 칼로 다 긁어 놓고 유리창 깨지고 이렇게 됩니다. 1년 12달 시끄럽던 우리 반요. 정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그 말을 건다는 거, 자꾸 물어준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말 없이 그냥 한 방으로 끝내면 그냥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속에 이런 게 쌓여가면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자꾸 이렇게 질문하면서 벌을 주시면서도 말이 상당히 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그들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인생 범죄한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고만 해버려요. 선고한 내용 중에 15절 보세요. 15절은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도 함께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부수어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도 발악은 하는 거죠. 발악을 하다 보니까 발꿈치는 물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기에 잘못했을 때 자꾸 이렇게 질문하면서 야단을 치면서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만은 뱀에게는 그런 질문 없이 그대로 선고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징계, 심판의 이야기 속에 뱀에게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저 얘기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시는 이야기지만 저 얘기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 주겠다는 이야기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새겨 들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사탄은 이 통로를 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전개가 돼가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고생을 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피눈물 뿌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도 힘들어졌지만 하나님도 엄청나게 힘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잃은 거 참 많아요.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고통을 겪으신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얘기를 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하지 아니하고 뱀을 심판하는, 사탄을 심판하는 그 말 속에 은근슬쩍 묻어놓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녁에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남편 밥을 해서 보냅니까? 그냥 보냅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리 미워도 아침은 먹여서 보낸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 분들은요, 대학도 없습니다. 지사 먹던 동 말던 동. 그런답니다. 그러면 아침은 해서 먹이고 보내야죠. 아무리 싸웠더라도, 그죠? 근데 아침 상 다 차려놨어요. 근데 와서 아침 먹고 출근하세요, 이 소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런 일을 안 겪어보셨나 보네요. 안 겪어보셨을 택이 없는데요. 애꿎은 아만 들 복가되죠. 에 소리, 애만 불러대면서 빨려서 밥 안 먹나 이러죠. 그러면 신랑이, 저 미운 신랑이지만 대충 알아서 밥 좀 와서 먹으라 그 말이죠. 애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밥그릇 넣는 소리가 좀 큽니다. 덜커덕 덜커덕 다닥닥거리고 툭닥거리고 다치리는 신호를 그렇게 보내는데 먹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데도 삐져가지고 안 먹고 그냥 가는 신랑 같으면 성질대로는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아야죠. 그래도 참긴 참으세요. 그러나 개인적인 성질 같으면요, 그런 소가지 갖고는 그 오래 살아봐야 아무 소용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와서 아침 잡수고 출근하세요. 이 말이 정말 해야 못될 말이지만 하기가 싫으니 대신에 다른 걸 떨그덕거리고 다른 애들을 뽑는 수가 있더라. 마음이 아프단 얘기잖아요.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왜 당사자인 아담 하와에게 직접 안 그러고 뱀에게 선고하는 이야기에서 그걸 은근슬쩍에 묻어놓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단 뜻입니다.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뒷얘기가 상당히 깁니다만은 설교 시간에는 간단하게 줄입니다. 그 뒷얘기 중에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잖아요. 여자들이 해산할 때 왜 그렇게 아픕니까? 아파서 이를 바닥바닥 갈기도 하더라고요. 왜요?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해산할 때의 그 아픔은요,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을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과정에서 좀 알아주라는 신호입니다. 그게 벌은 벌이로되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자들이 더 잘 알까요? 남자들이 더 잘 알까요? 여기도 보세요. 남자들 얼마나 되는가. 우리에게 남자들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요,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애 낳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갖고 구원을 얻나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해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준 것을 그냥 단순하게 버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좀 알아주라고 거기에다가 신호를 보내놓은 겁니다. 다른 얘기는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범죄하고 죽어야 할 그 인생을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참 따뜻한 음성으로 물었어요.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응답을 잘 했더라면, 거기에 진작에 잘못했으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끝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이웃 형제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톡 이왕같이 흉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찾아가야죠. 가서 말을 걸어야죠. 그 다음에요, 내가 희생할 생각을 해야죠. 뭐 다른 희생이 있겠습니까? 내 돈 좀 써야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찾아가고 가서 말 걸어주고 내 돈 좀 쓰고 내 것 좀 나눠주고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을 걸어오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감격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